논픽션 작가 열전.
해마다 가을이 되면 노벨 문학상이라는 국제적 줄 세우기 행사가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어떤 대단하신 작가가 상을 타는지는 그리 궁금하지 않지만 노벨상다운 정치적 배려 덕분에 이번에는 어느 대륙에서 수상자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궁금히 여기고 있어서 올해도 노벨 문학상 관련 소식들을 유심히 챙겨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상을 탈지도 모르는 쟁쟁한 작가 후보들의 이름 가운데서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라는 이름을 발견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1997년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출간한 우크라이나 출신 작가거든요. 1986년 우크라이나에서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작가는 원전 사고로 삶 전부가 망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사고 난 10년 후에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책에 사로잡힌 건 현장의 수많은 목소리들을 드러내는 작가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온갖 고통스러운 사연들을 글로 풀어내면서도 작가는 전혀 감상적으로 되거나 흥분하지 않습니다. 서정적으로 멋부린 문장을 쓰지도 않거니와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 때문에 치솟는 격정 따위를 마구 토해내는 일도 없습니다. 그저 눈물과 절규로 뒤범벅된 사연들을 차분히 기록할 뿐입니다. 그러나 작가는 무엇을 위해 그 모든 사연들을 책 한 권에 모아놓았는지 단 한 줄로 밝힙니다. 나는 과거에 대한 책을 썼지만 그것은 미래를 닮았다. 2014년은 아마 우리에게 원전 사고만큼이나 참혹한 사고로 기억될 것입니다. 숱한 어린 목숨들이 사라졌고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사고를 일으켰는지 따져 묻는 법을 만드는 데만 반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커다란 사건과 그에 따르는 고통스러운 삶을 대체 왜 기록해야 하는지 묻는 이들에게 저는 이 책을 건네주고 싶습니다. 모든 고통스러운 과거는 그것을 뜯어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미래를 닮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은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가 아닌 다른 작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상 따위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체르노빌의 목소리는 이미 불멸의 책이니까요.
불 꺼도 미란 불 꺼도
네, 김경 작가님을 모시고 예, 그 불꽃도 은밀한 라디오 2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잡지사를 그만두시고 강원도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또 작가님이 만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사회 이슈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책을 보면 선생님 그 소설도 그렇고 에세이집도 그렇고 중간중간 이렇게 시들 혹은 시인들에 관한 얘기들이 나와요. 특히 이성복 시인의 시를 아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읽었던 시인데 이성복의 그날이라는 시가 80년 10월에 발표된 시인데 이 시를 읽고 또 선생님이 이성복의 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김경은 80년대를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어린이 아니었나요?
아, 어린이였나요?
네, 어린이였죠. 네. 네. 그날에 왜 딱 그 문구가 있잖아요. 제가 어떤 면에서는 그 시어 중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데 세상은 완벽했다.
네.
없는 것이 없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식구인데 그때가 바로 그 전두환이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했는데 세상은 너무 잘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정수라가 아 대한민국을 부르고 가사를 생각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고 뭐 그거 부르던 초등학교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몰랐던 거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사건하고 관련돼서 학생들이 남영동에서 고문당하고 있을 때 그 고문하는 형사들조차도 영화를 보니까 남영동 1984를 보니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프로야구 중계를 보면서 고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딱 그 시절 얘기를 정말 이런 식으로 함축적으로 딱 몇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게 정말 시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되게 암담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경제적 불황이요. 네. 근데 그때보다 좀 낫다고 제가 생각되는 거는 지금은 여기저기서 아프다 아프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아픈데 그렇게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은 예, 그런 상황보다는 되려 아프다 아프다 하는 지금 이 상황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예.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그거 제 조카한테 이제 그거를 저랑 그 대학 못 가고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저랑 가구를 같이 만들어 다니던 그 조카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그 책을 선물하니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대뜸 아픈 게 왜 청춘이에요? 즐거운 게 청춘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그때도 했었는데 사실 그 친구 얘기 들으면서 들었던 게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 내지는 20대 청년들의 문제는 사실 교육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의 목표가 예를 들면 누구나 다 원하는 어떤 그 경쟁에 이겨서 성공하는 삶의 기준이 그 인생이 아니라 예를 들면 즐거운 삶, 행복한 삶, 조금 더 사랑하는 삶. 사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즐거운 일, 사랑하는 사람 이런 거잖아요. 교육의 목표가 그런 재밌는 삶, 아름다운 삶에 맞춰졌다면 사실은 이렇게 많은 청춘들이 아플 리가 없는 거잖아요. 다행히 우리 조카는 별로 경쟁심도 없고 자기가 그걸 이길 능력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친구여서 예, 훌륭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예.
네. 그 제가 10년 전에 이 스타일 앤더 시티 한겨레 21에 연재되던 이 칼럼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는데 이 칼럼 때문에 수전 선택을 알게 되고 그 수전 선택에 대한 책을 읽게 됐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같이 엮여서 생각이 막 나요.
궁금하신 분이랑요.
그래서 한번 네. 김경 작가님한테 듣는 수전 선택이라는 비평가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전 선택은 그러니까 셀러브리티 최고의 셀러브리티가 미국에서 마돈나잖아요. 여성 네. 셀러브리티 마돈나와 같은 살아생전에 그런 인기를 누린 미국 뉴욕 지성계의 여왕쯤 됐는데 네. 그녀는 머리만 좋았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지성이 그냥 보통 그 당대 엘리트 남자들하고 감성이며 지성이 달랐고 심지어 스타일도 달랐던 것 같아요. 그녀는 되려 보통 그 꼰대들은 형식, 스타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용이다, 주제다라고 하지만 그녀는 반대로 얘기했거든요. 되려 가면이 지금 내가 어떤 모습 비냐가 사실 나의 겉모습이 나의 존재 방식이다 내지는 가면이 바로 너 자신인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제가 물론 그런 스타일 뭐 형식이 너무 중요한 분야에서 일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저한테는 너무 좋았고 그러면서 수잔 선택의 책을 되게 많이 읽었는데 너무나 훌륭했던 건 뭐냐면 아, 이 사람은 감히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닮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름다움이나 학문을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 아리조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자기한테는 안다는 게 어떤 그런 운명, 불운 이런 거에서 그런 감옥에서 탈출하는 역관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어린 시절에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다는 의미가 공부한다는 의미가 그녀에게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그녀가 타계하고 나서 그 유고집이 나왔는데 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엄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 어머니는 정말 마지막까지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마테호른 동정, 무슨 하프코드 연주법 배우기, 뭐 중국어 공부, 죽는 순간까지도 그런 30살의 그런 자기 목표들 좀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그런 목표들을 그런 것에 대한 열정을 조금 더 줄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면에서 취향에 대한 뭐 에세이를 썼지만 다 그냥 다 무시하고 단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한다면 역시 수전 손택의 말인데요. 제 조카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듣고 더 많이 느껴야 한다. 조금 더 내 삶을 아름답게, 조금 더 인간답게, 조금 더 재밌게 내 취향에 사실은 자기 취향을 사람들이 모르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들을 많이 모으면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그 취향이 나를 데려가기도 한다고 저는 네.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전 선택을 좋아하고 뭐 타샤 투저를 좋아하고 패티 스미스를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북 콘서트 때문에 턱시도를 입고 왔지만 곧 강원도 평창에 내려가면 예, 노동복으로 갈아입고 예,
몸빼 바지 있나요?
예, 몸빼 바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남편과 일용직 노동자처럼 예, 그렇게 사는 그런 삶에 나름 자부심을 느끼는 또 그 삶의 방식으로 된 게 사실은 제가 좋아했던 그런 예술가들 덕분에 거기까지 내려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았나 제 직업으로부터 또 제가 태어난 곳으로부터 제 부모로부터 제 배경으로부터 제 학벌로부터 더 멀리 가는 삶을 보여준 게 그런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예, 느끼고자 하는 그런 예, 열정이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뜬금없이 좀 궁금해진 네. 건데 어머니가 어머니에게도 지금 71살이라고 네네네. 하셨나요? 이렇게 뭘 배우고 싶어하는 목록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아세요?
저희 어머니요? 네. 저희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전라도 분이어서 음식을 되게 잘하고 살림도 되게 잘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근데 예를 들면 저는 그 요리며 뭐 그 가사 일을 전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시골에서 사는 거 보니까 은근히 좀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저한테 뭘 배우기도 하신다고 하면서 그 배우는 걸 되게 기뻐하세요. 이 배움이 끝이 없구나. 이러면서 사람은 늙는 거이기도 하지만 뭘 늙는 순간까지도 죽는 순간까지도 뭘 하나 배우게 있구나. 재밌다. 인생은. 뭐 이런 말씀은 하세요.
예. 선생님 이 책의 제목에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은 인물을 이 책에서 언급한 여러 이제 예술가들이나 뭐 여러 인물들 속에서 꼽자면 이제 저는 왠지 주성치가 이 책의 제목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았는데
예, 유일하게 아는 직접... 사람이었던 거 아니에요?
네. 아까 타샤 투더 제가 네. 알아요.
진짜 아세요?
주성치 제가 너무 좋아해서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동부가 루저들의 별이라고 네. 제가 1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워낙에 잘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어느 날 그 유치찬란한 비디오 커버의 주성치 영화를 봤는데 그 저한테 태행 심리가 있었던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치도록 좋은 거예요. 그게 심지어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 주성치 다 좋아할 것 같은데 네. 고개를 다 끄덕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성치를 만나러 현지에 날아가서 인터뷰를 한
예,
사실은
홍콩에
대한민국 네, 첫 번째 네, 기자여서 예, 저한테는 되게 각별한 취재원이고요.
아니, 인터뷰를 이렇게 했네요.
네.
사랑을 고백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에이 그런 종류 아니 팬심이니까 뭐 어쨌든
팬으로서 사랑은 고백하셨겠죠.
근데 에. 제가 너무 열의를 갖고 정말 질문이면 자기의 모든 작품들을 다 보고 거기에서 정말 진심이 담긴 그런 그 질문을 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가 되게 좋아했어요. 너 이렇게 홍콩의 언론 기자들하고 너 좀 다른 것 같다. 너 좀 이상해. 라고 해놓고는 샹그릴라 호텔에서 그 로비에서 바에서 만나서 이제 5층인가에 있는 옥상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갈 때 제가 그가 워낙 그 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 누구죠?
추리닝?
아니 그 무술의 어떤 아이콘적인 인물.
성룡?
성룡 말고 그 전에
이소룡.
이소룡을 네.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소룡 발차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막 이상하다고 막 뭐라고 하더니 결국은 보여주러 올라갔어요. 되게 잘해줬어요 저한테. 그러고 나서 예, 소림축구 홍보 때 와서 하얏트 호텔에서 또 인터뷰를 했죠 제가. 그래서 사실은 주성치 매니아들 중에 제가 나름 이렇게 그
동경의 대상이 예,
전설적인 거예요? 기자로 그것 때문에 저를 좋아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크라잉너스트의 한경록이라는 친구가 단지 그 이후로 저랑 친해졌어요.
선생님 저도 약간의 전설이 있어서 고백을 네네. 하자면 이 소림축구가 나온 이후로 네. 만든 주성치 축구단이라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제가 그 주성치 축구단 멤버였습니다. 네. 수비형 미드필더 이용표가 있는 그 중요한 자리.
아 정말.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친구들 여러 명이 이제 같이 주성치 축구단을 좀 했었는데 그 주성치의 어떤 그 철학 이거를 이 축구 속에서 예. 구현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예.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이 이제 메일도 보냈어요 주성치에게. 근데 이제 답장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걸 구현한 예. 축구단이 한국에 있다. 초대를 하고 싶다. 바로 쌩까시다라고 답장이 안 왔어요. 우리는 열심히 계속 뛰었습니다.
예. 지금도 예. 하고 있나요?
지금은 안 한 지 좀 됐죠. 예. 예.
그가 요즘 정치에 입문했다는 슬픈 소식이더라고요. 예.
아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대는 청춘한테 노력과 경쟁을 참 강요하는 시대인데요. 숨 쉬러 나아가다. 라는 책을 읽으면서 너무 열심히 일하는 시대가 괴물처럼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괴물로 표현하셨는지 또 어떻게 견뎌내고 계신지 약간의 비결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숨 쉬러 나가다라는 책은 조지 오웰 책인데요. 그거 보고 워낙에 재미있는 소설이기도 했지만 제 처지랑 너무 똑같다라고 생각했어요. 현대라는 괴물은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자기 집을 장만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은행 융자를 받아서 장만을 대부분 하는데 그게 그랬다 치더라도 결국은 자기 집이 아니고 은행 거죠, 사실은. 네. 네. 은행 건데 그거를 갖고자 사실은 노예처럼 계속 원하지 않는 직장에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 현대라는 그런 시스템 을 가동시키기 위한 어떤 구성원으로서 그런 노예 생활을 계속하는 거에 대한 괴로움, 사실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준 그 책이어서 그 책을 읽은 전후에 사실은 회사를 그만두게 된
네. 네. 그런 계기가 어떤, 된 네, 책이기도 하네요. 네,
그런 책이에요.
저는 조지 오웰을 워낙 저도 좋아해서 거의 다 책을 읽었는데 안 읽은 책
제일 재밌어요.
이 책하고 한 권인가 더 안 읽고 제가 거의 다 읽었거든요.
네,
꼭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여기 옆에 계신 현진 씨 계시는데 88만 원 세대를 대표하고 계시군요.
현진 씨. 네.
가난한 청춘의 이야기로 현진 씨 얘기가 책에 좀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들려주시죠.
저 워낙 재밌게 읽고 그러고 너무 김현진이랑 친구가 이렇게 정말 글을 출중하게 잘 쓰는 훌륭한 작가였구나를 느끼게 했던 책이었고요. 그러면서 어떤 스스로 잉여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미안함 내지는 부채감 그런 거를 갖게 했는데 아직 뭐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천천히 예. 그리고 심지어 되게 웃겨요 이 책. 저는 그래서
웃겨요. 예. 예.
여러 번 웃었어요. 정말 폭소를 터뜨렸는데요.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한테도 예, 꼭 예,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예, 오그라들지만 들으셨죠. 웃겨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붉은 라디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편하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산드로 마라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네. 그 작가가 그 열정이라는 책에서 한 말이 있어요. 중요한 문제는 결국 언제나 전생애로 대답한다.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사실 되게 울 뻔했고 되게 오랫동안 제 마음에 울렸던 그런 그 문장들인데 그래서 저 스스로한테 물어봤죠. 내가 전생에로 답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지. 저는 사실 늘 연애가 저한테는 가장 큰 동력이었고 또 가장 큰 괴로움이었고 이랬는데 정말 내가 평생 누구를 사랑할 건지 어떻게 사랑할 건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지 그거를 어떻게 내 삶에 녹여낼 것인지 이게 제 전생애를 통해서 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그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게 어떤 거인지 먼저 고민하는 시간 먼저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입니다. 네.
예, 여러분 전생애로 대답하고 싶은 그 무엇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좀 아쉽네요. 우리가 여기 대본 작가 정윤영 작가님 계시지만 질문이 우리 이 대본 내용이 지금 한 것에 한 3배 정도 많아요. 많은 내용들을 뺐는데도 아쉽게도 이걸 다 좀 하지 못하겠어요. 바깥에 눈은 많이 내리고
네.
그 눈 속을 헤치고 어렵게 오셨는데 예, 많이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네.
예.
또 신간을 내시면 또 모시도록
그럴까요?
네. 우리 불꽃도 은밀한 라디오는 책과 삶,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가 돼서 매주 한 번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만드는 데 수고해 주신 분들은요. 진행의 김현진, 송기혁, 연출의 박성훈, 대본의 정윤영, 음향 및 사운드 엔지니어링의 김일환, 촬영 및 편집의 이한, 성우 김은경, 원은정, 한글 서체 김성장 시인, 로고송은 박행, 그리고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불꽃도 은밀한 라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내 인생의 밑줄 쫙 별표 땡땡 들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밑줄 쫙 별표 땡땡의 출연자는 백상웅 시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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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밑줄 쫙 별표 땡땡.
네, 저는 2008년도에 등단을 했고요. 2011년도에 거인을 보았다라는 시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메비우스의 띠지라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이름은 백상웅입니다. 그리고 팟캐스트에서는 백시인이라고 많이들 불리고 있습니다. 선배님한테 소식을 듣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전태일 평전을 읽으면서 글은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글은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글을 쓴 조용래 선생님의 어떤 글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전태일 그 열사의 글도 그렇고 글은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대학교 1학년 때 미학 에세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예술이 가진 공리성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두 권의 책이 저에게 그 어떤 글을 쓰는데 살아오면서 많은 큰 도움을 준 책이기도 한데 오늘은 그 조지 오웰이 쓴 나는 왜 쓰는가라는 그 책을 가져왔어요. 왜 이 책을 골랐냐면 제가 올 한 해 시를 한 편도 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월호 침몰 이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속에서 제가 쓴 시가 제가 쓴 글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써봤자 사람이 그 시를 읽어야지 어떤 의미가 전달이 되고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아무도 시를 읽지 않는 시대니까 그래서 되게 많은 시를 왜 써야 할지 글은 왜 써야 되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내년에는 좀 써야지 싶고 그래서 이 책을 다시 한번 펼치게 됐어요. 조지 오웰이 쓴 에세이 모음집인데 여기서 한 똑같은 나는 왜 쓰는가라는 에세이 제목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에세이를 읽으면서 다시 글을 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시 글을 쓸 마음이 생기게끔 네, 한 게 이 조지 오웰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제가 시를 쓰고 글을 쓰고 그리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조지 오웰이 쓴 이 글에 되게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지금 어디 있지? 이 에세이는 조지 오웰이 잘난 척하는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 자기가 대여섯 살 때부터 작가가 될 줄 알았대요. 이런 어떻게 거짓말을. 그리고 하긴 이쪽은 대여섯 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8살 정도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리고 17살 때부터 24살까지 어떤 글을 포기하는 과정이 이미 이 사람은 10대 때 그런 과정을 겪었고 20대 때부터 그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쓴 처음으로 쓴 시는 4살 때. 4살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 조지 오웰이 자기가 어떻게 글을 쓰게 됐고 왜 글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네 가지로 요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가 있고 자기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때문에 글을 쓴다라고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많이 공감을 했는데 송경 선배님 이걸 되게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공감을 많이 하셨는지. 1번이 순전한 이기심. 글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후에 기억되고 싶은 어떤 허영심, 그리고 푸 대접한 어른들에게 안갚음을 하고 싶은 등등의 욕구, 막 이런 것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 진지한 작가들이 대체로 언론에 비해 돈에는 관심이 적어도 더 허영심이 많고 자기 중심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많은 예술가들이 순전한 이기심에서 글을 쓰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처음에는 내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는 좀 욕심이 어느 정도는 있어. 등단을 해서 신문에 이름을 올린다거나 1월 1일 신춘문에 등단을 해서 내 사진과 이름을 꼭 올리고야 말겠다는 그런 욕심. 사실 이런 이기심 때문에 어느 정도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미학적 열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쓰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문장을 얼마큼 아름답게 다루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문장을 가지고 특히 시 같은 경우에 여백이나 어떤 텍스트의 어떤 배열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다가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서 이렇게 조지 오웰도 말하는 게 외부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한 또는 낱말과 그것의 적절한 배열이 갖는 묘미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했고, 진짜 조지 오웰이 1903년에 태어났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이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살고 있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아직까지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작가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이렇게 글을 쓰면 욕하는 작가들이 많다는 게 저는 신기할 따름이고 열받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역사적 충동.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진실을 알아내고 그것을 후세를 위해 보존해두려는 욕구를 말한다.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작가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사실 역사적 인식이 그만큼 안 될 때는 또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성공한 작가들은 역사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작가가 되는 거고, 이게 역사적 인식이 잘못 나아가면 뭐 어떤 변희재나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또한 역사적 충동으로 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 잘하든 그쪽으로만 안 가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정치적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차례 그 참여시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 뒤로 그래서 서정시 그리고 순수시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데,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가는 그리고 노동적인 색깔이 들어가는 시를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이미 촌스러운 이야기를 끄집어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저도 가끔 제가 첫 번째 시집에 그 나왔던 용어 중에 노동이라는 단어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저는 노동을 그렇게 오랫동안 한 적도 없고 저는 억지로 많이 노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정치 색깔이 들어있는 거나 현장의 용어가 아니라 노동이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노동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나 뭐 감동 이런 단어랑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저는 올해 시를 안 쓰면 글을 안 쓰면서 이 부분을 읽고 되게 용기를 얻고 다시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를테면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말은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동기는 세상을 특정 방향으로 밀고 가려는 어떤 사회를 지향하며 분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남들의 생각을 바꾸려는 욕구를 말한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책이든 정치적 편향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예술은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의견 자체가 정치적 태도인 것이다. 가끔씩 정치적인 글, 어떤 참여적인 글을 쓸 때 그건 예술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의견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옳게 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글은 이렇게 써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 조지 오웰이 말했던 이 네 가지 글 쓰는 사람은 이 네 가지 때문에 글을 쓴다. 그런 말이 정말 맞는 말이고 이건 한 100년 뒤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글 쓰는 사람이랑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지난 10년을 통틀어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정치적인 글쓰기를 예술로 만드는 일이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글쓰기나 특히 시 같은 경우에는 소수를 위한 독자들을 가지고 글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독자가 소수고 그 사람들에게 읽히려고 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시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쉬운 언어로 글을 써야 시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런 방법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메시지성의 어떤 생각들을 예술적으로 예술적으로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중간 단계, 쉽게 말하자면 철지는 단어이긴 한데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어떤 중간 단계를 한번 저도 그쪽 단계를 가고 싶고 그런 글을 쓰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조지 오웰도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잘 구현한 작가는 역시 조지 오웰이죠. 1984나 동물농장 같은 것도 그렇고 저는 그 주제 사람하고 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눈먼 자들의 도시나 눈뜬 자들의 도시를 저도 읽고 저는 동네에 투표할 사람이 없으면 제가 지지하는 정당의 그 국회의원이 안 나오면 투표를 아예 안 갔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주제 사람하고 해서 백색 투표 혁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접고 나올지라도 투표장에는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겠던 게 그 주제 사람인데 이렇게 자신의 소설로 자신의 글로 타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어떤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그런 글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지 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 책에서도 그렇지만 접시 닦기도 하고 뭐 경찰도 하고 스스로 어떤 그렇게 계속 루포 작가로서의 어떤 삶을 이렇게 서로 폐병도 없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 만큼의 돈은 있어야지 싶어서 저는 일단 돈을 벌고 나중에 큰 돈을 벌면 그런 글을 쓰시는 분들 도와주고 이를테면 송격 선배가 그런 글을 쓰면 저는 그 글을 읽고 좋은 글을 다시 쓰는 역할을 한번 제가 정말 말을 못해요. 저는 말을 못하고 글로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해서 말이 더 안 좋더라고요. 이해해 주시고 조지 오웰 나는 왜 쓰는가 뿐만 아니라 조지 오웰이 쓴 에세이들이 되게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조지 오웰은 제가 본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소설도 좋지만 특히 에세이, 산문 논피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쓰는 작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꿈꾸는 세계가 꿈이 있다면 이렇게 글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오웰도 글쟁이 어떻게 보면 글쟁이였거든요. 이렇게 글쟁이가 돼서 하지만 조지 오웰처럼 이렇게 어떤 궁핍하게 병을 얻고 살고 싶진 않고 글쟁이가 돼서 글쟁이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이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책 많이 읽어주세요.